성경에서 부활장이라 별명이 붙여진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친히 나타나심으로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뛰어넘어 믿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믿는 성도들이 현재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깊은 의미를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는 구약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 첫 번째 실, 열매 실자를 써서 첫 번째 열매,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보리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인데 그것은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나머지 추수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 초실절은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예언한 절기이며 그 초실절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이후에 이어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현재의 삶 속에 육신의 생명만을 지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죽음 이전의 생명으로 되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사망을 통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신 것, 그것은 모든 시험과 유혹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우리를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키는가? 우리 모두는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배역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어떤 개선의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단지 인격이 개선되고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된 상태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인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티라는 책을 쓴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기울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단계에서 생명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창조된 상태에서 태어난 존재, 자녀로 바뀌는 이 변화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새 사람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한 새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새 사람이다. 모든 새 사람의 기원이며 중심이자 생명이다. 그는 조의 이 영원한 생명을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을 통해 전달하신다. 이 전염이란 단어를 썼는데 영어 번역 원래는 good infec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마치 전염이 되는 것처럼 이 문학가적인 표현을 쓴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전염이 된다. 어떤 전염이냐? 생명의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러한 표현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강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됩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모두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보다 정교한 문법을 가진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형을 써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과거의 그 역사적 사건이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연합되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현재 위치는 무엇입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것처럼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상태이기에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자연적 생명은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위에 속한 존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어 현재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28절 만물을 그분께 복종케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소탕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 사단의 잔존 세력을 정복해 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시기를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두 날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2차 대전이 독일군에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날은 1944년 6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디시전 데이, 디데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한 것은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연합군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죠. 이날을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 V데이라고 말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디시전 데이,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베를린 함락이 완전한 승리의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디데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사단의 세력이 세상에 존재하며 세상에 어둠이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완전한 승리의 날, V-Day, 빅토리 데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D-Day가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지만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악의 모든 세력을 소탕하고 계시다는 뜻이며 그리고 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자연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해체되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쓴 또 다른 책 기적이라는 책에서 그는 부활을 새로운 자연이 열린 사건이라고 비유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자연 위에 새로운 자연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에 묶여 삽니다. 자연이면 받아들입니다.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자연이라는 거죠. 이 자연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물리적인 법칙, 과학 법칙,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자연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은 그건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환상이고 신하고 이념이고 그런 추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연이 시작이 되었으며 이제 이 D-Day와 V-Day 사이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니 그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자연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윤리적 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때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이들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깨어있는 이들입니다. 부활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근신하는 이들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끄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신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무장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과 함께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만들어내며 또한 사단과 끊임없이 한편이 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공격이 있기에 끊임없이 무장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또한 현재 부활의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절기로 지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리고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연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